마태복음 32번 메시지 왕에 대한 배척의 성립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왕에 대한 배척의 성립에 왔습니다. 배척의 이유, 안식일을 깨뜨리심.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음. 하늘에 속한 왕과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음. 마태복음 12장 1절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12장을 11장에 연결시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율법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데서 안식하게 했을 당시 그분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먹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태는 그의 기록에서 교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어떤 사실들을 함께 놓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서들에 있는 기록은 여기에 있는 기록과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분의 안식 안으로 부르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그분의 모든 제자들은 매우 배고팠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언제나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은 만족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만족할 때 당신은 안식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안식 안으로 부르셨을 그때 그분의 제자들은 굶주렸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곡식밭, 즉 미리 자라는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분은 이 밭들이 익어서 먹기에 좋은 이삭으로 가득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굶주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안식하도록 밀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11장에서 주어진 안식을 위하여 그분께 오라는 부르심은 안식일에 말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때에 라는 말로 12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안식일은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안식의 날에 주님은 사람들을 안식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희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수고하고 있으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너희는 모든 율법과 의식들과 형식들과 규례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너희는 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너희는 어떤 안식도 갖고 있지 않다. 너희는 나에게 와야 한다. 너희는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는 짐을 지고 있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배고파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었던 그날 사실상 모든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아신 주 예수님은 그들을 밀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왜 주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이 안식일 날에 사람들을 그분의 안식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살 수도 없었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었고 어디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안식 안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배고프고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배고픈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규례를 지키는 상황에서 밀밭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제자들을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밀밭으로 갔을 때 모든 이들이 이 짐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만족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안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12장에 있는 주님에 대한 배척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배고픔을 당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먹어야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 모두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밀밭으로 그의 굶주린 제자들을 인도하시는데 앞장서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정죄함. 2절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즉 안식일 순찰자들은 주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감시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들이 안식일날 밀밭에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그분을 따라왔으며 그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말함으로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언약의 표징을 지키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충분치 못한 지식에 따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에만 주의하고 사람들의 배고픔에는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의식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왕의 방어. 이 환경은 주님께 그분 자신에 대해 더 계시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붙잡혔으나 이것은 주 예수께 있어서 그들과 그분의 제자들 모두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할 기회였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분이 의사와 신랑과 목자와 추수의 주로서 계시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신 후에 주님은 최소한 자신을 주요 다섯 방면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진설병을 먹음. 3절과 4절에 따르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의 일행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의 일행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성경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읽지 못하였느냐고 대답하시면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정당화하는 성경의 또 한 면을 그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결여된 바리새인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성경에 따라 나를 잡으려고 여기에 왔다. 너희가 성경을 매우 잘 안다고 생각지 말라. 너희는 단지 성경을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알 뿐이다. 너희는 결코 성경의 깊이를 만진 적이 없다. 너희는 그것을 읽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다윗이 그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 행한 것을 읽어보라. 그들은 레위인의 규례에 따라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내가 법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동일한 일을 행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우리는 주님의 성경 지식에 대하여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참 다윗임을 의미합니다. 옛적에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배척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었을 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레위기의 율법을 범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참 다윗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배척을 받고 먹는 행동을 했으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도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경우가 모두 먹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참 다윗이신 그리스도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으며 참 다윗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 또한 배척당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굶주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또한 굶주렸습니다. 더욱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먹을 것이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리스도에게는 밀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예표요 그림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에서 왕의 직분으로 바뀌는 시대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옛적에 다윗의 출현은 제사장 시대로부터 왕의 시대로 그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그 전환 이후 왕들은 제사장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시대에는 백성의 지도자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왕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과 그의 일행이 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시대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었고 은혜의 시대에서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율법의 옛 경륜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서는 그리스도가 최종 결정을 갖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는 나나 나의 제자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율법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최종 결정을 준다. 나는 참 왕이요 참 다윗이다. 나는 또한 은혜의 시대를 가져온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지 그것이 최종 결정이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여기서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방어하심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함. 5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성경에 또 한 가지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행한 것은 무엇이든지 죄가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성전보다 더 크심. 그리고 6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은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그분은 한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를 보라.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말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임을 바리새인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전환, 즉 성전으로부터 사람으로 예표를 성취하는 전환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한 시대로부터 다른 시대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경우, 즉 제사장들에 관한 사례에 있어서 그것은 성전으로부터 성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한 행동에 죄가 없었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성전보다 더 큰 분 안에서 한 행동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사례에서 레위기의 규정을 어긴 것은 왕이었고 둘째 사례에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양자 모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에서 하신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는 모든 날이 모든 것이 거룩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모든 것이 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것을 성전에 가져오면 그것은 성전에 의하여 거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날이 성전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밖에는 거룩한 날들과 속된 날들이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는 그러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날,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이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그림자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그리스도, 즉 더 큰 성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더 큰 성전이요, 참 성전이다. 내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갈릴리의 어부들은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다. 내 안에서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만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움직이고 종사하는 데 자유로웠다면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행하기는 훨씬 더 자유롭지 않겠느냐? 성전은 제사장들을 보호했으며 더 큰 성전인 나는 나의 모든 제자들을 보호한다. 바리새인들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의 제자들을 자유롭게 두라. 이는 그들이 모두 더 큰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표로부터 실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주님의 방어하심은 바리새인들이 따지기에는 너무나 심오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방어하심에 맞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갈망하심. 이에 이어서 주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죄 없는 이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규례에는 엄격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갈망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 마지막으로 8절에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주님은 여기서 이기셨으며 바리새인들은 놀라고 질려서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분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고속도로의 순찰대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가 고속도로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당신이 고속도로 순찰자에 의하여 정지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이 고속도로의 주인이며 이 고속도로는 내게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나에 의해 고용된 고속도로 순찰자입니다. 고속도로의 주인으로서 나는 모든 규례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고속도로에 관한 지침들을 주었지만 이제 나는 그것들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속도로의 주인이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8절에서 주님은 세 번째 전환, 즉 안식일로부터 안식일의 주인으로 권리를 바꾸는 전환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에게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을 바꿀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삼중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참 다윗이요, 더 큰 성전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안식일에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었으며 그분이 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 자신에 의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의식들과 규정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있는 한 어떤 의식들이나 규정들을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심. 하늘에 속한 왕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심. 9절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이기신 후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참으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셨습니다. 밀밭에서 문제를 일으키신 후 안식일 순찰자를 패배시킨 주님은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더 큰 문제를 일으키시기 위해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를 물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봅니다. 이때 주님은 어떤 구절을 인용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실행을 지적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처음의 경우에 주님은 성경에서 인용하셨고 두 번째에는 역사에 호소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입은 닫혀졌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치료됨. 13절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여졌더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소생케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므로써 그 사람은 주님의 생명 주는 말씀을 받았고 그의 마른 손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밀밭으로 인도하신 것은 몸의 머리가 되시는 자신을 주의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머리이신 그분은 참 다윗과 더 큰 성전과 안식일의 주인, 즉 모든 것이 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회복하신 것은 그분이 그의 지체들을 주의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으며 그를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은 몸의 지체이며 양은 양떼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지체를 치료하기 위해, 즉 구덩이에 빠진 그분의 양을 건져내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십니다.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주님은 그분의 몸에 죽은 지체들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규정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타락된 양들을 구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을 단지 이야기나 교리의 책으로 읽는 대신 우리는 이 책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두 경우들을 합함으로 우리는 첫 번째 경우에서 그분이 머리이신 자신을 돌아보셨으며 두 번째 경우에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돌아보셨음을 봅니다. 손은 몸의 지체이고 그 양은 무리, 즉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그분은 자신의 주권, 즉 머리 되심을 돌아보셨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그분의 약하고 병든 지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의 머리 되심과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주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주의하신다고 결론 지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머리됨과 내 몸의 지체들을 주의할 뿐이다. 나는 머리, 곧 주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 나는 나의 머리됨을 주의한다. 또한 나는 나의 지체들을 주의한다. 나는 나의 지체들을 살리기 원한다. 나는 그들을 구출하기 원하고 높이기 원하고 치료하기 원한다. 나는 이 모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실행들을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나의 지체들이 강하고 살아있는 것을 주의한다. 이 하늘에 속한 왕의 마음에는 어떤 종류의 교리나 어떤 규례나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에는 그분의 주 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요 그분이 안식일보다 위에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그분에 의하여 사용된 도구였지만 그분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어떤 지체든지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포함하여 그분의 지체들을 주의하십니다. 주님은 그 지체를 구출하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게 되기를 주께 앙망합니다.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모든 지체들이 있는 교회를 위하는 한 모든 것이 올바릅니다. 거기에는 어떤 짐이나 규례가 없습니다. 안식일날 열두 사도들은 만족했고 안식했으며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또한 안식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들은 제자들과 손 마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일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에 속한 왕을 죽이기 위해 회의함.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언약을 어기는 것,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유대 종교인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왕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즉 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죽일 것을 음모했다니, 이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로 인하여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도 교회도, 즉 머리도 몸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 의해 전적으로 눈 멀고 가려지고 덮여졌습니다.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예수는 죽어야 했고 그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함께 모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했던 것입니다. 여기 12장 14절에서 종교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 극에 달합니다. 종교는 하늘에 속한 왕을 완전히 배척했으며 그를 죽이기로 음모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게 한 배척. 왕께서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심. 이 배척은 왕과 왕의 구원을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15절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고 말합니다. 왕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심. 15절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셨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따르면 그분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이것을 경계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주님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왕의 이방 나라들로 돌이키심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17절과 18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혼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왕이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며 이방인들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것임을 가리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함. 19절 또한 이사야로부터 인용된 것으로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외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사역하는 데 자유롭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자신을 감추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배척을 당하신 이유와 자신을 숨기셔야 했던 이유는 종교적인 규례들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머리 대신과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돌보심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척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규례들을 주의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주의하면 할수록 더욱더 격렬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심. 20절은 이사야서를 더 인용한 것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단지 거리에서 들레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상한 갈대를 꺾거나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배척받고 반대당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긍휼이 충만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반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상한 갈대와 연기나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로 피리를 만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갈대가 상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심지를 사용하여 기름으로 타게 하는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그 심지가 연기를 낼 때 그들은 그것을 꺼버렸습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한 갈대와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한 빛을 비출 수 없는 연기나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자들을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자들을 끄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배척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긍휼이 있으십니다. 심지어 상한 갈대가 된 사람들도 그분은 꺾지 않으실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가 된 사람들도 그분은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믿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상한 갈대가 되어 더 이상 음악적인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한 갈대들은 꺾어져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을 믿는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빛나는 빛으로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그분은 그들 모두를 꺼버리고 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긍휼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과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늘에 속한 왕은 언제나 긍휼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긍휼의 왕이신 구주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분을 배척할지 모르나 그분은 여전히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일 당신이 주 예수여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사랑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자비로운 구주이신지. 그분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거나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나라들이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둠. 21절은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두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에 의한 핍박으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왕과 그분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로 돌이켜졌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그분의 이름에 그들의 소망을 두며 그분을 믿고 그들의 왕이신 구주로 그분을 영접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한편으로 주님이 담대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이 자비로우심을 계시합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강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자비롭고 온유하십니다. 이분이 천국을 수립하는 왕이시요 이것이 그분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길입니다. 12장에서 주님이 패하셨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분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공격과 반대가 있다. 많은 풍문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퍼진다. 주의 회복을 위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회복은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수에 있어서 매우 작고 모든 기독교는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성경을 사랑하며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지 않고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리 많은 사랑스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다른 이들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당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분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그분이 자기를 패배시키고 천국을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칙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원수는 이것이 주의 회복이요 이 회복이 자기를 패배시키고 천국을 세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결코 주의 회복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반대와 핍박과 비평과 공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증될 것입니다. 반대가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일 아무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틀렸고 간증을 잃어버렸다는 표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받고 공격받고 있는 한 이것은 우리가 옳다는 표시입니다. 공격에 의하여 우리는 잃어버리는 대신에 얻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건축되는 길입니다. 천국은 공격받고 핍박받고 비평받음으로 말미암아 건축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싸움에서 잃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얻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주 예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공격을 받고 계시는 동안에 승리를 얻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이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은 더욱더 세워질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천국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